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서로 교독 후에 36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 챕터에서 전반부, 12장부터가 후반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치면 하나님이 주셨던 로마 교회에 향하신 전반부 설교의 마지막 송영입니다. 실제로 33절에서 36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33절에서 36절은 로마서 전반부의 송영 부분이고,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결론 내리는 전반부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많은 칭의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이 많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찬양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었다라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뭐 각자 전반부 또는 뭐 중반부, 각자 인생 살아오신 여정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르고 또 삶이 주는 무게도 다르겠지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송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송영 부분만 읽어보면, 앞 말씀과 연결없이 읽어보면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 같지도 않고 특별히 나를 위로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때로는 노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반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25절부터 이 말씀을 이어보면 25절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다. 근데 그 신비의 영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5절 말씀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가지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을 경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현장들을 뒤돌아보니 무엇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라고 찬양해놓고 불과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그들에게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다 그들은 율법 앞에 그들은 다 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아둔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무지하게 하셔서 도리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즉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여시사 사도 바울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또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귀한 그 기회 앞에 그들은 모두가 실패한 루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루저의 그 실패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그 실패가 도리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 구원의 부요함,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패조차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화가 도리어 복이 되어지고 넘어짐이 도리어 풍성함이 되어지고 실패가 도리어 부요함이 되어지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단코 멈추어 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만 백성들 온 인류 가운데 계속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믿고 또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무지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지식이 없는 자가 지식이 되고 지식 없는 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부요한 자가 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기 보면 깊도다, 오 깊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감탄했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탄합니다. 그도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자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총체, 지식의 총합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부요함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인생 중에 잘 믿고 잘 사는 것 또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잘 믿는 것과 못 믿는 것에 과연 기준이 있을까? 끊임없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성화의 삶을 살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너희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잘 사는 인생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집 문 앞에 서서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남이 누구신가를 죽어야만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는 아주 배고프고 허기지며 참으로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죽음 이후에 깨달은 부자. 그러나 그는 이제 지옥에 갔고 그 인생은 이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생각났던 것이 누구였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다섯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형제들에게도 좀 친구가 있음, 천국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좀 보내주셔서 또 나사를 좀 보내주셔서 정말 이 땅에 와보니 죽음 이후에 보니 진짜 천국이 있다라고 조금 알려달라 그것을 부탁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부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내가 살아생전에 살았던 내 인생 잘 산 인생이 아니었구나. 의리의리한 집과 기름진 음식과 편안한 생활은 했지만 내가 잘 산 인생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자가 되고 도리어 그 이후에 다시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께 돌아오고 유대인의 온 이스라엘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렸던 마지막 그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된 모습을 보니 거기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있고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사용하셨고 다시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방인도 불순종했고 유대인도 불순종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덮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그 인침을 받아서 주께 돌아온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합쳐서 14만 4천 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주께 돌아올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총합이지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으로 인한 14만 4천 명이 인침 맞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12, 12, 10 모두가 완전한 숫자이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불러들일 때에 하나님의 완성된 완벽한 수,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완전히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언제이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나를 통하여 또는 나에게 완성시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지식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만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욥은 처음에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그들의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자기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단 하나,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남을 판단할 때, 남을 정죄할 때, 남을 지적할 때 참으로 쉽게 말하는 우리의 입술,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남의 넘어짐에 대해서, 남의 실패에 대해서, 남의 어떤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에게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그의 의로 그것을 변호합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의 그 의를 그 친구들에게 설득하고 변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2장 3절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이 세상에 주춧돌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내가 하늘의 그 비의 우의 창고를 만들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내가 바다를 만들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며, 엘리후가 자기 의를 변호하는 것에 하나님이 분노하사 그에게 하나님이 꾸중하시며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했을 때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술의 말을 바꾸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의 마지막 고백으로 가서 결국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일하심 앞에 내가 토를 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내가 어찌 알아서 감히 내가 나의 의를 변호하리요.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오늘도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마음과 광대하신 생각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은다 한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의미의 절반의 절반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누가 과연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 누가 그의 생각을 알아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의논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의논하는 의논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온탁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 하나님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이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이 행동과 지금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온탁 회의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온타케이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과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책사가 되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부분적 계시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만 그 부분적 계시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그것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는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무지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하는 도리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그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에게서 발원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원, 우리의 예배의 기원, 우리의 섬김의 기원, 우리의 사랑의 기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기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주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원동력, 주의 운동력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 일하여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주를 통하여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결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론, 우리의 모든 마침표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주권의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감이란 이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마침표가 찍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한 문장이 더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송년과도 같은 찬양 깊으시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는 찬양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제가 드림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니 없느니,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찬양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은 찬양 인도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함께 찬양하는 회중의 몫이 99%입니다 여러분 각자 심령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나오면 여러분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이 움직여지고 내 엉덩이가 움직여지고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속에서 이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획득되어지는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그 부요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미 내 안에서는 찬양을 향한 불타오름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작은 부채질 하나 하는 것이 결국 찬양 인도자고 아키세션이고 반주이죠. 그들은 결국 부채질 하나 한번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 바람을 통하여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 정도이죠. 진짜 생명력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찬양을 하기 앞서서 계속하여 진리와 복음과 칭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그들은 편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33절에 36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 단언코 장담합니다.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누가 읽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앞에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하여 그들의 마음을 푸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 편지 앞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 깊도다 주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여 풍성함이여 이 찬양 앞에서 이미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 입술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셀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공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와서 찬양 인도자의 열렬한 찬양에 환호하기 위하여 그 찬양 인도자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36절 주로 말미암고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주로 말미암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주로 말미암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를 제가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찬양 인도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빈 마음으로 또는 순전한 마음으로 또 너무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찬양의 은사 없고 노래 잘 못하고 찬양 잘 못하지만 저도 혼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때로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곡도 없는 곡입니다. 곡도 없는 거 제가 만들어서 막 불러버립니다. 누구도 음반 내주지 않을 거지 같은 화음과 거지 같은 음정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찬양을 합니다. 왜요?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술은 절로 움직임을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날마다는 겸손, 날마다는 아니고요. 어쩌다 얻어걸린 그 은혜의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디죠? 화장실이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가 됩니다. 저 혼자 독창하고 성령께서 그 찬양 들으시다가 내게 감격 주시고 감격 주시면 데시벨에 올라가고 아마 제가 불렀던 그 음정과 박자와 아무것도 맞지 않는 그 찬양 우리 김적성 선교사님 듣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영의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는 비껌데기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찬양 없는 말씀 찬양 없는 말씀은 결단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진리를 단순한 지식이나 삶에 적용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또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하여 찬양을 하고 나면 또 역으로 그 찬양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그저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수반되어 이 말씀 앞에 진짜 아멘하는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고 다시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없이 말씀만 읽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찬양하게 하고 다시 그 찬양의 말씀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다시 말씀 읽을 때의 나의 아멘은 그 전에 찬양 없기 이전에 아멘과는 전혀 다른 아멘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에 아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찬양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자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연구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삶의 초소에서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아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기쁨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성취를 보면서 찬양하고 싶은 열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자기가 이룬 자기의 결과물이 있겠지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종들이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고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갈 정도로 아주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글로와 세웠고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자기 업적을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찬양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공로주의와 자기 행위의 그 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나치리만큼 배척하고 또 배척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세워줄 것만 같으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것 같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찬양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은 날마다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찬양의 주된 주제는 뭐였으냐 하십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3대 주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속한다는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없다는 데에서 그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찬양 아닙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드린 게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무능이 기쁨이 되고 나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은 유일해야 됩니다. 세상과 바꿀 수도, 세상과 거래할 수도, 세상과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이것은 오직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차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판단, 그의 길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과 그의 능력의 일부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그 길을 다 분별하고 그 성품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속성의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은 절대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이 아무리 무한대 인피니트로 늘어나도 유한은 무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높고 광대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자녀의 문제 또는 또 시댁 어르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서 일 뿐 이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골프를 못 치는데 골프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라서 저는 골프 용어인지 몰랐는데 나중 보니까 골프 용어였습니다. 프로 골퍼와 이제 일반인이 골프를 치러 라운딩 갔습니다. 티샷을 치고 아이언샷을 쳐서 그린 위에 공을 올리고, 영어 나오지만 영어 아닙니다. 네, 공을 치고 또 쳐서 그린 위에 홀 안에 공을 넣는 게 골프잖아요. 홀 위에 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프로골퍼가 이제 퍼팅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 안에 공을 탁 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 영어 한마디를 합니다. 그 영어 한마디가 concede라고 하죠. 골프 영어인데 영어로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concede. concede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퍼팅을 안 해도 됩니다. 골프 영어로 뭐냐면 이미 그것을 쳤다라고 인정하고 추가적인 퍼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미 버디면 버디, 보기면 보기, 그냥 결론 나는 것입니다. 그거 치지 마. 왜? 너는 이미 그 쳐도 들어갈 걸 내가 인정하니까 컨시드 외치고 그냥 더 이상 안 치는 겁니다. 그럼 퍼팅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공을 주워서 다음 라운드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컨시드 한번 해보려고 가보렵니다. 골프장 컨시드 하면 됩니다. 그럼 너 인정해? 너 거기서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요.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10분 이해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지혜의 부족함이요, 내 지식의 부족함이지 하나님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 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시고도 남은 그럴 하나님이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concede.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걸로 저 인정하고 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아멘합니다. 여러분, 골프장에서의 컨시드는 아멘과 똑같습니다. 아멘. 이미 그거 넣은 걸로, 하나님 넣으신 걸로 인정하고 제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 주권 앞에 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이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컨시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미 제 마음속에 인정하오니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